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후의 마지막 16절은 같이 압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고 제목은 믿은 대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5장이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2장, 3장, 4장에서 믿는 자가 3,000명, 믿는 자가 5,000명 많아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5장에서 약간의 뉘앙스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 5장에서 어떤 뉘앙스의 전환이 있냐면 첫 번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예물을 다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3시간 텀으로 남편이 죽고 그 다음 아내가 죽습니다. 또 6장 가면 히브리파 이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요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7장에 가면 이제 그 유명한 스데반의 순교가 말미암아 사울의 박해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최초의 순교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같이 다 그 두렵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분쟁 가운데 초대교회는 그 문제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슬기롭게 해결해 갔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5장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문제로 교회에서 두 명의 성도가 죽어나갔습니다. 교회 앞에 하나님의 헌물을 드리고 그동안 충성되게 주의 몸들을 섬겼는데 헌물 한 번 잘못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실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내가 아나니아인데 내가 삽비라인데 하나님이 무슨 샘플링으로 무엇 하나 딱 보여주시면서 교회에 주신 경고 같기도 하고 교회를 향하신 진노의 부으심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왠지 모를 심판의 징계 같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초대교회도 엄청난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잘못 드려다가 죽어나갔으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그 두려워한 사형.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하니라?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암울해졌습니다. 교회가 완전 공포 분위기고 교회가 완전히 그냥 국립묘지 분위기죠. 그런데 그때 사도들은 무엇 했습니까? 도리어 그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것도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칭송을 듣기 시작하고 14절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병든 자들을 누우면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도들의 그 그림자가 그들을 덮으면 그들이 혹 나을까 싶어 그렇게 하였더니 16절 하반절 마지막 말씀에 다 나음을 입었어요.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정말 두려워서 동굴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동굴에서 들어가서 철저하게 은폐하고 철저하게 대인 기피증으로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다 숨어 들어갈 것만 같은데 도리어 이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그 껍데기를 벗고 그들은 도리어 세상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이제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교회가 쪼개질 지경이었습니다. 담임 목사파와 원로 목사파, 장로파와 목사파로 나눠져 교회가 쪼개질 수 있는 현재로 적용해보자면 그런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과 이 분열과 이 갈등을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도리어 그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새로운 교회 안에 집사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일곱 집사를 세움으로 최초의 안수집사요 최초의 장립집사가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여러분 두 가부 집단의 다툼과 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7장 보면 스데반이 최초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여러가지 헌금도 말미암아 하나 앞에 죽음 등했지만 이제 세상의 칼날과 세상의 여러가지 창들이 이제 믿는 자들을 겨냥하여 믿는 자들 향하여 휘둘러지는 예 그런 상황, 공포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임을 온전히 증거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에 못 박아 죽여놓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장의 8절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들은 사마리아로 그들은 저 수리아 땅 안디옥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북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도리어 그 두려움 상황 정말 그 공포스러운 상황 바로 그냥 칼날이 내 목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도리어 그들은 복음을 외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5장, 6장, 7장 다 하나같이 교회가 쪼개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없어질 위기 앞에 있었지만 도리어 그 교회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더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놀란 은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분 오늘도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식 걱정 없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 걱정이 없으면 시대 걱정, 친정 걱정이라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초대교회가 했던 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정말 성도라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고 어떻게 그걸 은혜로 바꾸고 도리어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전환의 사명이 또 전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서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다고 계속 어떤 사람을 피하거나 상황을 피하거나 두려움이 없는 나 혼자만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울이 있고 거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많은 근심과 염려의 보따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도리어 사람 있는 곳에 나오시고 도리어 공동체 가운데 나오시고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묶여둔다고 숨겨둔다고 기어들어간다고 해결되는 문제라면 여러분 창세기 5장, 6장, 7장에서는 굳이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파는 우리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파는 우리의 동굴이 있습니다. 자꾸 나를 거기에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지한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 두려운 가운데 사도들의 그 뒷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라. 여러분, 정작 두려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최초의, 어찌 보면 하나님이 치셔서 죽는 자가 나온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도들이 먼저 그의 손을 펴서 그의 손을 통하여 민간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 신앙이냐? 바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바로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두렵지 않았을 것이겠습니까? 당시에 이 사도들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겠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봉합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두려웠겠지요. 근데 사도들은 그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봉합할 수 있을까? 이 교회 위기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잘 커버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 그들은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 교회에서 두 구의 시신이 실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들이 있어야 될 현장 가운데 그들은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에 족쇄를 채우고 우리의 손에 수갑을 채워서 우리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역사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역이용하여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도록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두려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이 두려워해야 될 이 상황 가운데도 누구는 역사하냐면 사단은 역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들은 그딴 것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그 기전에 기도했던 내용,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기도였습니다. 29절은 무슨 기도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내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손을 내밀 때 병이 낫는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게 사도들의 평시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평시처럼, 어찌 보면 이 사건은 전시를 방불케 하는, 그래서 계엄령을 내릴 만큼 교회에는 정말로 119를 외쳐야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도들은 그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도들은 평상시 그들이 했던 기도대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시고, 내 손을 통하여 병이 낫게 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던 그 평시의 그 믿음대로 그들은 그들의 있어야 될 자리 현장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사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의기소침과 어떠한 아버지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한테 들었던 유일한 평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였습니다. 왜 모세가 그러한 평가를 들었냐? 그냥 말 그대로 성질이 온유하여서, 그냥 말 그대로 성격이 그냥 낙천적이어서, 하나님이 무슨 상황을 주시고 불평을 주시고 염려를 주시고 원망을 주셔도 그 속에서 온유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모세는요 어찌 보면 저와도 성격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물을 내라 말씀하신 곳에 그가 가진 지팡이를 두 번이나 혈기로 내리친 아주 혈기방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자라 평가하십니다. 이건 약간 언어의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그냥 내 성질이 온화하고 온순하고 얌전하고 그래서 고양이처럼 야옹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란 거예요. 온유함의 언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자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주신 그 직분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그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무엇으로? 백성들의 불평으로, 백성들의 원망으로, 백성들의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그들의 공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온유함의 원어를 찾아가 보면 성질의 온순이라는 뜻보다 그 자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 그것을 온유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었고 하나님은 그 온유함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이 모습, 사도들의 12장에서 이 모습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두렵지요. 잠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며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내려올 터이니 성도들은 그때까지 자중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달 뒤에 컴백하겠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는 단 하루조차도 뭐하지 않는, 도망하지 않는, 단 하루조차도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의 손을 펴서 일반 민간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믿음의 현장, 일상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던, 정말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그 믿음이 온유하고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도들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회피한다고, 두려워서 잠시 그 자리를 비켜난다고, 잠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버겁다고 그 사람을 잠시 피한다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성장이 앞당겨지거나 그 상태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도망 한번 가보세요. 믿음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를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이탈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렵다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이탈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이 직분을 잠시 내려놓기 위하여 어떠한 나만의 방법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하늘 땅이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해 볼 수 있을 만큼 땅속 깊은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누리기로 합니다.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 번씩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집에 갔을 때 저만의 공간이 없을 때, 제가 마음을 놓고 푹 쉬면서 잠시 누워있을 만한 공간이 없을 때, 요즘 약간 그런 공간의 빼앗김이 저 안에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남자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서재가 필요해. 그러면 잠시 나의 이 모든 분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책과 씨름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죠. 또 그런 장소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일하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4, 5, 60대의 남자들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하여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 분잠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욕심이죠. 하지만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에는 그러한 시간이 허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무엇만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에는 그 위치를 지키는 것만 있습니다. 믿음에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나는 온전히 서 있는 것, 그것이 내 역할입니다. 군대에서 각자 자기의 초소에서 한 시간씩 또는 얼마의 기간을 보초를 서는, 근무를 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지를 이탈했을 경우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탈영이라고 합니다. 탈영. 군대에서 이탈한 겁니다. 군대에서 허가된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탈영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탈영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당하기 싫으니까, 감당하기 버거우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저 탈영하는 것으로 내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탈영은 죄입니다. 군대에서도 탈영하면 거기에 맞는 군 형법에 의하여 군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도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시 쉬고자, 내가 잠시 여유 부리고자,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갖고자, 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길 없기 때문에 잠시 시간의 텀을 벌어보고자 우리가 애쓰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치 아니하십니다. 사도들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민간에 나아가서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그 정말 헌신의 손과 사역의 손과 섬김의 손과 복음 증거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12절 말씀에 어떠한 사람들이 생겨났냐? 첫 번째 그룹인데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를 안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상에 항복한 세상의 현장에 나아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느냐? 믿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흩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가 위기라고 외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니 그 장로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다 하지 않아도 우리 드림교회 이 성도들 500성도가 다 하지 않아도 나는 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보전하기 위해서 보신주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인데요, 보신주의,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신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보신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할 때에 내 육체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한테 찢기든 믿지 않는 불신자에서 내 몸이 찢기든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열될 위기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쪼개어질 수 있고 완전히 교회가 아예 공중분해되어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교회가 카페가 되어지고 교회가 노래방이 되어지고 교회가 당구장이 되어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그 위치를 지키는 이 12절 5장 12절에 사도와 같은 자기의 위치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뒤에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위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그 위치와 그 자리와 그 직분과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떨어졌어요. 70년대, 80년대 같은 헌신이 2019년 21세기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욕심이고 과욕이라고 말할 만큼 현재 21세기 그리스도의 헌신은 과거와 같지 않아요. 삶이 그때보다 더 분주하기에, 삶이 그때보다 더 복잡하기에, 삶이 그 시대보다 더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성도들조차도 보신주의에 사로잡혀서 내 한몸 지키는 것이, 내 가정 지키는 것이, 소수의 교회 안에서 잘 지내는 사람들 몇 사람만 내가 잘 지켜내는 것이 그저 나의 사명인 것처럼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사명,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하나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나같이 늙은 내가 무엇할 수 있다고, 나같이 이제 은퇴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같이 집에서 그냥 밥이 나는 밥순이가 무엇할 수 있다고. 여러분, 무엇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 없음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내가 겸손하다고 하는 그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여러분, 도리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사도행전의 5장, 6장, 7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교회 안에 써 내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이 말씀만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역사 현장의 산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그 사람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구는 믿는데, 뒤에 보면 13절 말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첫 번째로 그렇게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그리스도인과 사도들의 삶을 말미암아 믿는 그룹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그 나머지가 있습니다.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도리어 세상으로 나온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박수 쳐줘야 되는데 박수 쳐주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영원한 불신자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나머지는 불신자 그룹.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과 상종하지 않는 불신 그룹이라고 해요. 아니다, 그게 아니고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이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지금 기세는 약간 이들의 기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의 눈에 거슬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도리어 회피했던 일반 백성들을 나머지라고 하는 두 개의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개의 견해에 다 저는 모두 다 동의합니다. 불순자 그룹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한 그룹도 있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사도들과 상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룹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나머지가 되지 않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는 그 사람이 유별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독특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조금 나와는 라이프스타일과 신앙의 컬러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분 상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이 사람의 이것 때문에 상종할 수 없고, 나는 이 사람의 이것 때문에 상종할 수 없고, 나는 이 사람의 이런 이 말의 직설적인 것 때문에 나는 이 사람과 활동할 수 없고, 나는 박목사의 거친 저런 것 때문에 나는 박목사와 상종할 수 없고. 여러분, 거칠다고 다 상종 못하면 여러분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만 남겠습니까? 말이 좀 드센 사람들하고 나는 같이 하지 못하고 항상 내 말만 받아주는 사람들만 있다면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 그룹은 교만해지기 딱 좋습니다. 왜요? 아무도 지적질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사랑으로 권면해 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잘한다 잘한다만 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어조나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을 해준 사람이 없음을 말미암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목회자가 자기에게 지적하는 사람,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자기에게 직언하는 사람, 혹 그것이 장로님이시든, 혹 그게 권사님이시든, 혹 그게 장립지사든, 그게 싫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무소불위의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는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 또 저런 스타일의 사람, 또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신앙의 칼날을 가진 사람도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교육이나 훈련이나 세미나를 좋아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교회 안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상종되어지고 함께 그것들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교회는 자꾸 편협해져 갑니다. 교회는 자꾸 독선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교회는 독단적인 행위 속에 점점점 들어갑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관용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배려하고, 누군가의 상황을 공감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줄어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상관없어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함이 다른 누군가한테 은혜를 끼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없담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섬김에 함께 상종하고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나머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머지의 삶을 사시면 여러분이 나머지의 인생과 나머지의 믿음과 나머지의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은 결단코 주의 몸된 교회의 벽돌 한 장도 아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비록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름을 인정함으로 그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아내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가 밥을 먹는데 제 밥그릇 옆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구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 문구는 무엇이었냐? 그 짧습니다. 소유치 말고 존재케 할 때 사랑은 지속된다. 다시 한번요. 소유치 말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유치 말고 존재케 할 때 사랑은 지속된다. 요즘에 저희 가정은 매우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를 있는 그 존재 그대로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여자라고 소유욕으로 내 여자를 마음껏 휘둘렀던 과거의 박상수가 아니라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정리정돈 못하는 타규록 3호로 그저 짱박는 것이 정돈이랍시고 말하는 그 논리에도 알았어 라고 수긍해주는 박목사로 살아가며 우리의 부부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용납이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완벽할까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믿음이 완전할까요? 그러한 사람 없는데 우리는 너무 완벽한 사람을 찾고 그 완벽한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로망인데 여러분 그 로망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모아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드러나므로 도리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교회는 봅니다. 탁월한 누군가의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보다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쓸데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연약한 사람들의 그 소수의 연합과 그 공동체 연합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해요. 그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13절 뒤에 믿는 백성들이 칭송하고 14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이제 단순히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서 한 차원 높은 한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뭐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그냥 단순히 사도들의 그 복음의 내용만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주께 나오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주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녀의 큰 무리.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남녀라는 것은 엄청난 큰 무리를 강조하기 위한 바로 누가만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남녀의 큰 무리. 그냥 큰 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남녀를 넣어서 이제 일반 여자들까지도 당시의 믿음의 대상도 또 교제의 대상도 아니었던 여자들까지도 교회에서 이제 하나의 특권과 하나의 자리가 이제 만들어질 만큼 주님 앞에 나오는 여성들의 숫자도 많아지는 초대교회의 영적 대부흥의 역사를 오늘 14절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유는 두 가지.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그 사명 앞에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15절까지 이어서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무엇이라도요? 그림자만이라도 덮일까 싶었어. 여러분 여기에서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할 때 그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를 덮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덮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이 그림자는 그리스도의 임재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토테미즘, 샤머니즘적으로 그림자라도 내가 덮일까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믿음 안에는 그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이미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기에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이미 이 시대 속에서는 사도를 통하여 너무 많이 일상화되어지고 어제, 오늘, 내일이 항상 그러했기 때문에 토테미즘적이고 샤머니적인 무속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의 그림자라도 덮을까 싶어 그 옆에 병상에 침대에 또 누워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그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온유한 사도들 때문에. 정말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이 소수의 사도들 때문에 바로 오늘 이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이 기록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일상화되어져 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저 항상 교회 안에 가득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드림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도들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